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삶의 바른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 따른 응분의 상을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경우에 그러한 삶이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관해서도 성경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분명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신이 자초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달아 돌이키지 못합니다. 계속 그 악한 길을 걷게 되고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혼까지 멸망의 길로 행하게 만드는 그 비참한 최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어지는 잠언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귀한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조언들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한다. 그러나 충고하는 자가 많으므로 평안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략이라고 번역된 타블로트.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조종이나 혹은 인도, 지도나 조언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현명한 지도력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탁월한 지도자가 한 나라에서 각계 각 분야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략을 가진 자들이 그 시대에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의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또 그가 또 아이돌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은 양식부터입니다. 먹을 음식부터 하나님이 점점 더 먹을 음식과 물부터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은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사들을 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규명해야 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의 기술자들 하나님이 깡그리 다 소멸시킨다. 그 다음은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로 지도자를 세우신다. 그게 멸망당하던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스승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들 누구도 국가의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국가의 지도자들을 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스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존경할 만한,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부재한 시대가 되었다.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부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그러한 암울한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시대가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영적인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 이제 바야흐로 방황과 혼란과 타락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큰 혼돈의 흑암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배층이, 지도층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붕괴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은 이제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은 적에게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없을 때 결국 이렇게 부패와 타락의 늪으로 깊이 백성들이 잠기게 됩니다. 지도자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다 멸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없으면 결국은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맹수의 밥이 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할 때 언제든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정자들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세우신 출중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까요? 타락한 교회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이 어두움 속에서 건전해 주시기를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들이 이 나라 정계와 재계와 사법계와 교육계와 그리고 기독교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출중한 지도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죠. 모사는 누굴 말합니까? 책사들, 출중한 참모들이 필요합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모사, 요에츠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동사에서 비롯된 의미인데 한 나라의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각 방면의 지혜로운 참모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와 그 나라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각계각층에 세우시고 나아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조력자들까지 예비하십니다. 많은 인재들이 일어나서 다시 국가를 부흥케하고 모든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흥하게 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지혜를 말씀하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아,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 각 층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탁월한 인재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살리시려나 보구나.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면 바보겠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중세 암흑기를 활짝 열어젖히고 진리의 빛을 투척한 루터와 칼빈 같은 이런 수많은 개혁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그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을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활짝 만개하도록 그 천재적인 비상한 머리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신앙할 수 있는 탁월한 길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세워질 때 우리는 소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아, 아직 망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만일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들을 돕는 출중한 조력자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그 시대와 그 민족은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이제 언제 망하느냐가 문제지. 필연적으로 망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사들이 일어나 지도자들을 도움으로 이 나라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깨어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냈지만 교회가 죽어있다면 결국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함께 결국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흥왕했을 때는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길러내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두움과 싸우면서 진리를 온 삶으로 지켜내는 이런 전사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주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 그렇게 쓰임받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그 죄악 가운데 멸망케 하심이 뜻이라면 훌륭한 지도자들, 모사들 모두 소멸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한 나라든 민족이든 소생케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라성 같은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돕는 그들을 버금가는 모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심판이라면 우리는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깨어있어 그날을 맞이할 영적인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악한 것으로 소리를 높인다. 왜냐하면 그가 타인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뼉치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안전하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금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른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악한 것으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타인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 외국인, 이방인 혹은 창녀 이런 의미로 친하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데 손해를 당하여도라고 번역된 부분, 악한 것이 소리를 높인다 이런 의미예요. 원문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곧 재앙을 부르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지금 이 사람이 악을 쓰느냐. 왜 소리를 높이느냐. 타인에게 보증을 썼다가 망한 겁니다. 재앙이 닥친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나는 망했어. 내가 아무에게 보증을 섰다가 내 집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어 하고 큰 소리를 절규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내가 남 보증을 쓰다가 응? 길바닥에 내하는 거지가 됐소. 큰 소리를 치고 자기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절규하고 있었다. 잘 모르는 자에게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인지를 잠언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보증을 금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보증을 금할까요? 인간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 절박해지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보증 몰라 그 사람은 떼먹고 도망가기 바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고 보증을 서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 같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있는 것을 그냥 줬으면 줬지. 안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보증을 서다가 반드시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손뼉을 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손뼉을 치다라는 말도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과 손이 이렇게 딱 마주하면서 악수를 하는 것인데 즉 사업상 내가 당신의 보증을 서주리다 하고 흔쾌히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손뼉을 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관계든 보증을 쓰는 것을 내가 지금 꺼리고 싫어하고 피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증을 피하는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을 서는 일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나한테 재앙이 닥쳤다고 울부짖을 일이라면 그 보증을 서는 것을 피하는 것은 네 스스로를 평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신뢰하는 일은 이렇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마침내 벌어지고 나면 피해와 고통을 죽을 만큼 힘든 괴로움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 경우다. 예? 예를 들면 자식의 보증을 부모가 안 서줄 수 있겠어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만 자식이 그러하니 부모가 보증을 쓰고 같이 길바닥에 나앉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매우 각별한 사이라면 그런 거 다 각오하고 보증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성경은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한 위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은혜의 여인은 영광을 붙잡는다. 그러나 두려움을 주는 자들은 재물을 붙잡는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No.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독한 여인과 근면한 남자가 본문에서는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구절의 원문의 의미는 한글 성경과 좀 다릅니다. 유독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은혜를 베풀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이나 남에게 즐겨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기록한 이런 예들에서 이 단어가 유독하다라는 말이 그 예로 사용된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행과 호의를 베푸는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여인은 존영을 받는다. 영예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기 자신만 꾸밀 줄 아는 사치스러운 이런 여인의 모습 대신 무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덕목은 결국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영예를, 존귀를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십시오. 잠언 제일 마지막 장에도 결국 여인,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찬사지만 베풀기 좋아하는 여인을 성경은 높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점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진 여인들은 언제나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넉넉히 베풀고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아름다운 내면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내면의 성품을 지닌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잠언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할 때에 여인의 아름다움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쁜 자매가 하나 있는데 아주 이뻐요. 인물이 아주 이쁘고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예, 나무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주 이기적이에요. 응?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 뭐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거나 섬기거나 나누어주거나 하는 법이 없어요.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요? 형제 여러분, 그런 자매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기독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호의와 선행을 베풀 줄 아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이런 그 여인의 아름다운 덕목이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인과 반대로 매우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여인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인색하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된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그곳으로 귀한 명예를 얻기에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는 근면한 남자라고 번역도 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는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남자 힘이 센 난폭한 남자들이라는 번역이 원문에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냐면 유독한 여자가 존영을 얻는다는 의미와 대조적으로 힘세고 포악한 남자들은 단지 재물만 얻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약한 여성의 몸이지만 열심히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친절과 호의를 베푼다면 그에 합당한 존영을 얻지만 이 힘센 남자랄지라도 무자비하게, 냉정하게, 그냥 힘만 세고 포악하다면, 그래서 그 힘으로 뭐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힘만 센 무식한 남자들이요. 그대들에게 영예는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 여인은 힘이 없지만, 약하지만,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존귀를 받는데, 힘센 남자들, 힘세고 세상에서 열심히 그 힘 가지고 일하면 돈은 벌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엔 어떤 영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잠언이 하고 있는 거죠. 돈밖에 모르고 무자비하고 냉혹한 남자들보다는 선행과 호의와 친절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여인이 성경은 더 존영을 얻게 된다. 그 가치가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남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라 할지라도 힘만, 능력과 권력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잘 섬기는 여인들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남자들도 좀 인자하고 자비롭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잘 베푸는 일에도 잘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잠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이 자연스럽게 16절의 의미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내의 사람은 그의 생명을 후대한다. 그러나 잔인한 자는 그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죠. 인자를 가진 사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인자하는 뭐와 지금 대조가 되죠? 잔인한 이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헤세드는 친절, 자비, 은혜 등의 여러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움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이타적인 사람, 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그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그에 대한 모든 열매를 자기의 삶 속에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으로 되돌려받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 뭡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의 주변에, 어떤 사람의 주변에 전부 다 악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험악하고 포악한 사람뿐이라면, 어떤 사람의 주변에, 제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뿐이라면 제가 그런 자들과 동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누군가의 주변에 언제나 선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많다. 그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하고 잔인하게 살면 그 사람 주변에는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유하고 착하고 선하게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의 주변에는 역시 그런 사람들이 그와 동류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자기의 삶과 생명을 그렇게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잔인한 사람, 타인에게 무자비하고 악하고 냉혹하게 대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을 그렇게 황폐하게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랄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잔인함의 대가를 반드시 그 자신이 되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메랑처럼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타인에게 그렇게 매몰차고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면 그 자신도 결국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베푼 선은 나에게 선으로 되도록 하고 타인에게 행한 악은 동일하게 내게 반드시 악으로 되돌아온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의 영혼, 내 남겨진 내 인생을 위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인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남겨진 인생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더 힘써 인자와 인애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사악한 자는 속임의 싹스를 만든다. 그러나 의로움을 뿌리는 자의 상은 진실하다. 악인의 싹스는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모든 수입은 모두 죄악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소멸되어 버릴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것을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악한 소득은 반드시 다 사라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멍 뚫린 지갑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놔두고 하나님의 사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보십시오. 응?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밑 빠진 독처럼 벌어들인 모든 물질이 허망하게 모두 사라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모든 수입은 다 연기처럼 사라질 헛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해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자는 분명하고 확실한 상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만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신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 과정을 충실하게 성실로 뿌립니다. 요행수 따위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 신자가 경건에 진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한다. 단언하건대 그는 지금 실패를 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과정의 어리석은 결과를 그가 지금 어리석게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성실한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열매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것에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의인은 의의 열매를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 상을, 확실한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이 맞다고 여기지만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생을 부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지혜가 없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이고 모든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부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